인간에게는 고통이 참 많습니다. 이 고통은 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때때로 돈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돈 때문에 속이 상하고 돈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돈 때문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까지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믿음까지 팔아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다고 불행하진 않습니다. 돈 없이도 행복하고 그 삶과 인품이 넉넉하고 고상한 참된 신앙인을 들어 저는 만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고통은 환경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잘 살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은 잘 살아도 불행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더 많이 외로워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불행을 호소하다가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잘 살아도 바르게 살지 못하면 인간은 초라해지고 불행해지고 불쌍하게 전락하고 맙니다. 인간의 고통은 사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함께 한때 마음에 심한 상처를 입고 많이 아파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좀 상처가 아물었지만은 너무나 아픈 상처를 받았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의 사형선고까지 받음으로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희 부부가 서로 말하며 눈물로 상처를 달래며 지금까지 고통의 세월을 지내오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 잘 아는 사람, 신앙이 좋다고 하는 충성된 교인, 심지어 목사님들을 통해서 배신과 거짓과 무차별 공격으로 마음이 찢어지는 큰 상처로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파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의 고통을 알지를 못합니다. 육체의 고통보다도 더 견디기 힘든 것이 마음의 고통이더라고요. 마음이 상처를 입고 마음이 병들면 인생살이 또 사명을 감당하는 일까지 힘들어집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울해지고 영적인 침체 속에 갇히게 되면 세상이 온통 어두워만 보입니다. 용기를 상실한 채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하얗게 지샌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난 1년 7개월여 동안을 어떻게 버텨왔는지 병들지 않고 살아남은 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작자미상의 말 한마디란 시가 있습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정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에 불을 끕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팽탕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라고 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표현한 시라고 보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의 중요성을 말하는 속담이 참 많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는 말이 있고 또 외국에 말에 대한 속담도 많습니다. 특별히 독일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고기는 낚시 바늘로 잡고 사람은 말로 잡는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독일에는 철학이 발달되어 있죠. 말을 얼마나 잘하려고. 말로써 사람을 잡으려고. 헬라 속담에는 혀는 뼈 하나 없고 아주 약하나 사람을 찔러 죽이기도 하고 역사를 건설하기도 한다는 것이 헬라 속담에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가 또 우리가 쓰는 언어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성경 잠언 18장 21절에도 말에 대한 것을 말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 혀의 힘, 혀로서 만들어내는 언어, 말을 말하는 거죠. 이처럼 말이 엄청난 힘이 있고 참 중요합니다. 인간의 모든 행복과 불행이 입에서 곧 말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듣는 사람의 마음과 직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귀로만 듣고 말은 말지를 않아요. 이 말을 언제나 마음으로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귀로 듣지만은 마음으로 들어요. 그래서 말은 마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사람의 마음 상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한 사람의 삶의 운명이 좌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리고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라고 했습니다.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에 영향을 받지 말고 네 마음을 잘 지켜. 잘 지켜라고.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난다고. 마음과 말을 연결 지어주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0일에 목요일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제가 보는 신문에 모욕적인 댓글 2차 가해 악플의 고소 본물 툭 던진 말도 큰 상처가 될 수 있어라는 헤드라인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찬찬히 읽어봤는데 그 내용 중에 김옥분이라는 여자의 몸을 불법 촬영하여 치욕스러운 게시물로 올린 가해자가 25일에 구속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당연히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가해자의 지인이라는 사람이 피해자를 향하여 2차 가해를 가하는 악플이 계속 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피해자가 또 다른 사람의 악플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 2차 피해를 당하는 일들로 고소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욕적인 언사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날 것을 예상하고 이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은데 형사처벌 기록이 남는 것 자체가 인생의 큰 오점이 된다는 사실을 2차 가해자들은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또 탈북민 신변보호 담당 경찰 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해당 간부를 검찰에 고소한 탈북 여성도 사건이 알려진 직후에 모욕적인 댓글로서 피해자로서 2차 피해를 가혹하게 당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 악플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피해자 탈북 역성을 향하여 경찰이랑 여러 번 잤는데 꽃뱀 아니냐? 이렇게 악플을 달았대요. 피해자로서 마음이 아픈데 거기에다 또 피해를 입히는 2차 피해자가 된다는 거죠. 탈북자는 당해도 싸다. 이런 글을 달았답니다. 이런 악플이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이 당사자에겐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해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날 인터넷을 통해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말로서 상대방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절망하게 해서 죽음으로 내모는 악플들이 난무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렇게 떠도는 이런 악플들, 악한 소문, 악한 루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의 말을 통해서 오는 이 피해를 우리는 피해를 입지 않고 막아낼 수가 있느냐, 이겨낼 수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소문을 이겨낼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 마음, 강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6절에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에도 있겠고 저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수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예레미야 51장 전체는 당시의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철퇴로 쓰임받았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보복으로 철저하게 망할 것임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악한 나라는요, 하나님 악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이 범죄했을 때 그것을 치는 도구로 사용했지만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그 나라를 괴롭힌 만큼 하나님이 심판으로 마지막 처단을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짓밟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만은 마지막에 이제 바벨론을 망하게 할 때는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을 괴롭힌 것만큼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복해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메데파사의 고레스 왕이 아주 강한 군사를 이끌고 이 바벨론을 쳐서 점령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하신 복수로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참히 짓밟은 것처럼 바벨론 백성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힘없는 짐승같이 짓밟아 심판할 것이라는 것이 이 예레미야서 51장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복수의 심판을 내리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해방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히 바벨론을 벗어나야 하나님의 심판에서 심판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을 앞둔 바벨론에는 온갖 종류의 악성 유언비어와 루머가 난무하고 판을 칠 것이라는 내용의 말씀이죠. 이런 혼돈의 시기가 닥쳐올 때에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악한 소문들로 인해서 마음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휘둘려서 용기를 잃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라고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46절에서 언급하는 마음과 소문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마음과 소문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마음을 말하고 그와 대조적으로 소문은 부정적이고 나쁜 노군 뉴스를 말합니다. 멸망 직전에 있는 세속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포악해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강포한 소문이 땅에 가득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백성들 중에서 나오는 악한 루머, 악플들, 소문들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 마음과 바벨론 백성들의 소문을 대조해서 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이 악한 세상에서 일어난 악한 소문에 의해서 나약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미암아서 나약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라카크라는 단어인데 약하다, 연약하다, 결심이나 용기를 잃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멸망 말기에 온갖 종류의 악성 유언비와 루머가 난무하고 판을 칠 때에 그 소문을 듣고 마음이 내려앉거나 용기를 잃어버리거나 시험에 들지 말 것을 권면하면서 이런 소문들은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과 비슷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온 세상이 코로나19의 심판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온갖 유언비어, 루머, 특별히 악성 유언비어가 많고 악성 댓글과 소문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멸망 말기에 있었던 바벨론의 행패와 같은 국가적인 행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거를 느꼈습니다. 이것을 직감적으로 저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줬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현재 멸망 말기에 있었던 바벨론 행패와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온갖 안 좋은 악성 루머들이 지금 이 나라 백성들을 막 흔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악성 소문에 의해서 마음이 약해지고 불안해지고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한 소문에 의해서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강한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약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사람에게 새 마음을 주는 분이 누구냐? 사람은 마음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누가 바꾸느냐?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체인지한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있었던 돌같이 굳은 마음, 은혜를 받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그 죄악되고 버려진 그 마음, 타락된 마음, 돌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도려내시고 그걸 싹 도려내시고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이식시켜준다는 뜻이 에스겔 11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의사가 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식시켜주는 분이세요. 새 마음으로 갈아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생내적인 인간의 마음은 죄성이 가득한 마음이고 돌같이 굳은 마음이고 짐승같이 완고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마음은 새 영, 새로운 마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은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세상 소문에 따라가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를 사랑하며 순종하며 행하는 그런 복된 생명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진 마음은 예수를 믿는다면 바로 이 마음이에요. 시험들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는 천국이 있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강렬하게 일어나고 그 마음속에 구원이 있고 이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이 마음속에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 길임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자신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식시킨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이 메말랐던 그 심령 속에 아가페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식시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만이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을 소유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참 여러분, 우리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 참 큰 숙제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참 안 되죠, 그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요. 참 마음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실 때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마음,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 새 마음, 성령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요, 우리 마음이 최고의 하나님의 마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래요. 영생의 권은, 행복의 권은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 걸고 지켜야 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생명의 마음, 성령의 마음, 새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참된 변화는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의 변화, 내면의 변화, 내면의 혁명, 내면의 의식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간증한 민 집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저분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뭐 종교인이고 뭐 이렇게 온갖 좋지 않은 것만이 마음에 쌓여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 마음을 새롭게 해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보다 작은 사람이 무서운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할 때요. 사회주의 사상. 저 우리 민집생 같은 분들이요. 저만한 나이에 참 많습니다. 지금 많아요, 여러분. 그 이 나라가 참 위태합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현 세상에서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소망인 것입니다. 참된 변화는 내면의 변화예요.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사람은 바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바꿀 때 와, 저 사람 참 변화됐다, 저 사람 거듭났다라고 할 때 마음 바뀌어요. 마음을 바꾼 거예요. 마음을 바꾼 미국 알래스카 패더다인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4년 만에 최우수 교수상을 받은 우리 한국 사람, 자랑스러운 한국인 김충근 박사가 계십니다. 그때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30대 초반에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의 유수한 대학을 다 제치고 유수한 대학 교수들, 박사들을 다 제치고 이 사람이 최우수 교수상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실력가입니다. 그래서 그는 30대 초반이니까 얼마나 부푼 꿈이 많았겠어요. 자기의 실력에다가 최우수 교수상을 받은 것에다가 아주 실력과 그에게 꿈과 명예가 한꺼번에 다 다가온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 그가 37세 되던 해, 37살 되던 해, 간경화, 간염, 간암으로 시한부 인생 1년 남았다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 사형 선고 받는 그날, 그는 집으로 돌아와 방바닥에 주저앉아서 처절하게 울부짖습니다. 처절하게 울부짖습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와이 미? 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에게입니까? 왜 납니까?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기에,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험하게 지었기에 이 젊은 나이에 어린 처자를 두고 죽어야만 합니까? 처절하게 방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Why me? 왜 나여야만 합니까? 이렇게 처절하게 주저앉아서 낙심하며 울고 있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정말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맞는다면 내가 왜 이렇게 일찍 죽어야만 하는가 답을 주세요. 그리고 나의 병은 이제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습니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에 강하게 자기 마음에 밀려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묻기 위해서, 이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그의 마음에 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어차피 나는 1년 시한부 인생이다. 죽을 목숨이다. 이제 나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내가 사는 기간은 1년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이제 막다른 골목 하나님께 매달리자.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갔는데 내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이 창조자라면 왜 나를 창조했느냐, 그리고 내 병은 고칠 수가 없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는데 여기에 응답받기 전에 나는 절대로 내려오지 않는다 라는 결심을 하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미국에 뭐 사람들이 많고 미국에는 산속의 집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산속에 조그만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그곳에 머물면서 필사적으로 기도했어요. 필사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막다른 골목이니까. 이미 죽음이 확정된 처지에서 살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밖에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김충건, 육체적으로는 네 피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죽어가지만 너의 영혼과 마음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넌 모르느냐? 이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자기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한편의 영상처럼 그의 심령 속에, 생각 속에, 머릿속에 쫙 펼쳐져 지나가는데 그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는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그동안 자기가 22년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마음으로 지은 죄목을 무려 A4 용지 52페이지, A4 용지 52페이지에 달하는 죄목을 그가 적는데 상실하게 다 적었대요. 그것을 보고 회개 기도를 계속 하는 중에 새벽녘에, 어느 날 새벽녘에 자기의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흰옷을 입으시고, 예수님 흰옷을 입으시고 광채를 발하시면서 자기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곱게 안아주면서 등을 쓰다듬으면서 I forgive you. I forgive you. And I forgive you.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세 번을 반복해서 확실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난 다음에 그날 이후로 그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의 욕망이 확 차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온 욕망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등을 쓸어주면서 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그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새 마음, 성령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그의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죄 용서의 확신으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변화죠. 이게 변화예요. 뿐만 아니라 치료 불가능한 가남까지 그 순간에 완전히 깨끗이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고쳐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생명을 그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그 순간에 그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는 마음의 변화, 내면의 변화, 내면의 혁명, 내면의 의식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 내에서 미국을 깨우는 선교단체의 책임자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수님으로 일하고 있죠. 우리들은 죄악이 가득한 강포한 세상, 변하고 변화무쌍하며 예측 불허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문들이 정말 부정적이고 거짓 소문이 많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소문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마음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소문을 넉넉히 이기고 극복해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우리의 마음을, 성령 충만한 마음, 믿음의 마음, 새 마음을 주신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본문 46절에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란 이 말은 너희 마음을 잘 지켜라. 약해지지 않도록 강한 마음을 그대로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 성령의 마음,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잘 지키고 관리해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들리는 온갖 악성 루머에 마음이 약해지거나 마음의 절망감 갖거나 마음의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잘 지키고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보면요, 마음 관리를 잘 안 해요. 여러분 외모를 얼마나 잘 관리합니까? 오늘 아침에 또 뭐 남자들은 그냥 세수하고 왔지만은요, 여자분들은 이거 뭐 이게 눈썹 정리하고 입 정리 루즈 이렇게 정리하고 하얀 입으로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입이 빨갛게가지고요. 머리 그냥 수시방대에 대가 온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냐 얼마나 관리를 잘했는지 다 멋지겠다 이렇게 하네. 그런데 마음 관리는 안 해요. 마음 관리는 그야말로 잘 안 해서 황폐한 마음 같아요. 버려진 바깥 같이 되어 있어요. 울타리는 다 허물어져 버리고 그냥 덜지가 떠나드는 그런 마음이, 황폐한 마음이 되어 있는. 여러분 얼굴을 관리하고 머리카락을 관리하고 하듯이 여러분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관리 잘해라. 마음 잘 지키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약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네 마음 잘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 관리 잘하는 거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지키라고 그래요. 마음 지키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키라고요. 마음 관리 잘해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마음 관리 잘 안 하면 하나님께 버림받고요. 하나님에게 심판받습니다. 그것을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사울을 가리키는 사울왕,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울은요 키가 훨씬 한 게 크고요, 허리가 잘루하고요, 얼마나 잘생겼는지요. 키도 크고 저보다도 훨씬 클 거예요. 1m 85, 90 정도 됐을 거예요. 뭐 이런 건 뭐 옷을 입어놓으면 아주 멋지게 쫙 빠져가지고요. 사울왕이 그랬어요. 그러나 그걸 보지 마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음을 본대요. 마음 중심을 보신대요. 외모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마음을 잘 지키는지 마음 관리를 잘하는지를 보십니다. 그런데요 사울왕은 왜 하나님 버렸다고 하는가 하면 사울왕은 마음 관리를 잘못한 사람입니다. 생명의 그런 대신은 마음의 중심을 지키지 못했고 마음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이 변질이 됐어요. 관리를 잘못하니까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변질되니까, 변질이, 사람의 마음이 변질이 되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면은 사람 중심이 돼버립니다. 하나님 중심이 안 되고요. 사람 중심이 돼버리고요. 세상 중심이 돼버리고요. 세상의 여론을 따라가 버리고요. 세상의 여론을 중시하게 되고요. 세상의 소문을 따라 백성의 소리에 귀를 더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마음이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와요. 세상 백성의 여론에 귀가 기울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론이 어떠느냐, 소문이 어떻게 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게 되고 하나님 말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요, 하나님도 그 사람 버려버립니다. 버려버려요.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팽강하고 팽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팽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면 심지를 견고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팽강, 팽강 두 번이 나와요. 이게 투프루스 팽강이라는 거예요. 이 팽강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토브, 샬롬. 신약 성경용으로 에이레인의 행복. 투 플러스 행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3절은요, 인생에게 투 플러스 행복의 보장을 받는 것이 뭐냐? 그 비결을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를 견고하게 되면 두 플러스 행복을 받습니다. 심지가 뭐죠? 고롱불쾌는 심지가 아니고요. 마음심자 뜻지자입니다. 마음의 뜻이 변하지 않고 견고한 사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변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문을 따라 이 마음이 좌지우지 되고 뭐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그 마음이 견고하게 움직이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을 주신다. 할렐루야.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한질구가 오지 않고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평화스럽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스위트홈을 원하십니까? 심지를 견고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두 플러스 행복을 주십니다. 저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투 플러스 행복의 가정, 투 플러스 행복의 개인, 이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이 가졌다 그래서 심히 큰 능력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 있지 아니함이니라. 이 보배를 질그릇이 가졌다 그래요. 이 보배가 뭐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진리예요. 이 보배,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느냐? 질그릇에 가졌대요. 이 질그릇은요, 사람의 생내적인 마음을 말해요. 우리 질그릇 같잖아요. 얼마나 잘 깨져요. 말 한마디에 그냥 완전히 지옥이랬다가 말 한마디에 완전히 천국이랬다가 우리는 조그만 소문에 완전히 좌지우지되고 이런 질그릇 같은 사람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보배를 담아놓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지키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깨져서 흘러내려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마음의 변화, 이것에 따라서 또 무엇도 주는가 하면 육신의 건강도 주신대요. 육신의 건강도. 잠언 14장 30절에 보면은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평온한 마음, 평온이면 행복한 마음. 행복한 마음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잘 지키면 육신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심, 시기심이거든요. 시기심은요,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빗나간 마음, 병든 마음이에요. 사람이 마음이 병들면요, 시기심이 막 일어나요.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건 못 봐요. 못 봐주는 거예요. 이 시기는 마음이 편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바로 뼈를 썩게 하는데 건강에 타격을 입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은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아들과 딸을 보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한국 김포공항에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아들 집에 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집에서 저녁 식사를 맞는 어머니는 너무나 행복했고 감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가 음식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탁에 함께 앉게 됐는데 식탁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은 아들이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아들은 한쪽에서 아이의 우유를 먹이고 있었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화가 난 시어머니가 밥을 무사히 먹고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때 키운 아들인데 감히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겸상하라고 내 아들은 우유병을 쥐고 애를 먹인단 말이냐. 아침에 일어나서 속이 상한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보기 싫어 짐을 싸서 딸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이 저녁을 준비하고 식당에 앉아서 딸이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먹이고 사위는 방 한쪽 구석에서 우유병을 들고 손자의 우유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어머니는 저런 사위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저렇게 자상스러운 남자가 어디 있느냐 내 딸을 이토록 사랑해 주다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 마음을 보세요. 두 집 다 남자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였고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은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오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이 주신 성령의 새 마음, 천국의 행복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켜가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교인 중에는 이 신앙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거짓 유언비어에 속고 한 사람의 감정풀이로 거짓 소문과 이간에 속아 넘어간 교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요, 믿음에 병이 들고 믿음 자체를 버리고 교회에서 버림받고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에는 소문들이 참 많은데 그 소문 중에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부정적인 말, 악평의 말, 원망의 말, 이간의 말, 거짓된 말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말들이 사람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게 되고요. 생명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 믿음의 말을 마음속에 얻고 듣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 육체의 건강 또한 보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 사람의 마음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마음이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축복의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새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생내적인 마음은 돌같이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이기 때문에 축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기에 돌같이 완고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성령의 마음, 새 마음, 사랑의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 마음으로 이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은 세상의 그 어떤 악한 소문, 거짓된 인간의 소리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신앙의 생명, 믿음의 생명을 지키고 육신의 건강까지 축복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새 마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의 마음을,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마음을 잘 지킬 때, 심지가 견고할 때, 이사야서 26장 3절에 말씀한 대로 팽강의 팽강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딱 한 가지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워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때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채울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은 시장에 가가지고 생배추, 시금치, 뭐 이런 날것 생선을 이렇게 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설교는 잘 요리된 밥상에 올려진 요리된 영양가 만점 음식입니다. 설교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설교는 요리된 음식입니다. 영양 만점의 음식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을 하나님 마련하셨는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우리 홈페이지에 계속 거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 한번 듣고 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제일 첫 번째고 마지막 비결은 설교 말씀을 계속 채워 넣는 데 있습니다. 그럼 마음에 채워 넣을 때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네, 한번 듣고 말면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저 어디 포도밭에서 하는 소리 듣지 마시고 저 어디 수 어디에서 듣는 소리 듣지 마시고 저 분당에 누구 소리 듣지 마시고 그건 여러분들과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설교는 설교지만은 그 설교는 그 포도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맞는 설교고 분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맞는 설교입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설교는 여러분에게 인격적으로 다가가는 설교는 제가 한 설교 말씀입니다. 이거를 들으셔야 돼요. 이거를 이래야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 말 듣지 마시고 이 김 목사의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웃으면서 말하지만 이거는 보통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인격적인 만남으로서 주어지는 설교이기 때문에 여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 넣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 투 플러스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